오늘 만찬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0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제정하신 두 가지 규례 중한 가지인 주의 만찬을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만찬을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만찬에 주의 만찬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또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만찬을 실행함으로 참으로 주님이 기대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죽으심을 보이는 이 일들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실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늘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지체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바른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만찬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간단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제목은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올해 그 2021년 그 초에 1월 달에 아마 그 목양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의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아마 11장 20절이 들어간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예. 네. 너무 오래된 거라서. 예.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할때 예전에 이제 또그 말씀 나눴던 우리 형제님들 또 목양자님이 전하셨던 것들 이렇게 좀 자주 살펴보는데 그때 이제, 아마 이제 2021년 제가 21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1월 달에 아마 목사님이 그 말씀 전하셨을 때그 구절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부분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이제 자기 만찬을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맥락은 똑같지는 않지만 좀 비슷한 맥락에서 좀 전달을 좀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말씀 한 구절을 좀더 읽으면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는 이 일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너희가 함께 모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더 나쁜 일이 된다는 것이라. 그리고 이제 그거와 이렇게 연결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세계 성만찬주의라는 거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제 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글들을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세계 성만찬주의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것들을 좀, 우리는 그냥 성경만 열심히 공부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세계 성만찬주의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성찬에 참가함으로써 하나됨을 확인하는 주일이다.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는 만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계 성만찬, 전 세계에 있는, 근데 여기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성경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은 1982년 페루의 수도인 리마에 모였던 세계교회협의회에서 개신교와 카톨릭을 포함한 전 세계의 교회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성만찬 예식서, 세례 성만찬 사역을 내놓으며 매년 10월 첫째 주일을 성만찬 주일로 지키기로 결정함으로 시작되었다. 그래서 2021년에는 10월 첫째 주인데 10월 3일 날 이 성만찬 이 세계 성만찬 주일을 그때 가졌다고 합니다. 리마 다큐먼트로 불리는 성만찬 예식서는 전 세계의 교회가 교리와 교파를 초월하여 하나가 되어 주님의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장을 열었으므로 신약자들은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던 독일의 마틴 루터의 95개 조항에 견줄 만한 세계교회사의 새로운 획을 긋는 큰 의미와 가치가 있는 문서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예, 출처가 이제 그 세계 성만찬 주일이라는 작성자 마이클 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작성한 내용을 봤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만찬을 준비하면서 주의 만찬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만 이 성경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이제 신약교회 지체들과 함께 주의 만찬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데 우리만 만찬을 하냐?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카톨릭 교회도 이제 만찬이라는 것을 하고 또 일반 개신교에서도 만찬을 하고 심지어는 지금 여기서 이 만찬을 통해서 전 세계의 어떤 종교를 초월한 하나됨을 말하는 이러한 만찬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이 주의 만찬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맞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이게 좀 오용되고 있구나, 이게 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 물론 이제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만찬 우리가 실행하는 주의 만찬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좀 이것들을 좀 정리해보는 입장에서 우리는 우리 신약교회는 다른 사람들 뭐 일반 교회나 뭐 카톨릭 교회 이런 여러 교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성만찬 주일이라는 세계 교회 협의회 이런 데서 말하는 만찬 이들과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 이걸 좀 간단히 좀 살펴보고자 좀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주의 만찬은 주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유월절에 제자들과 유월절을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정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지키는 규례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제정해 주셨고 그것을 그 의미를 조금 더 이렇게 풀어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설명해 준 것이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준 내용이 오늘 이제 고린도 전서 1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믿고 있다는 그 주님을 섬긴다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교회에게 주신 규례인 만찬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11장 오늘 이제 본 말씀을 보면 이 만찬이라는 것이 주의 만찬이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복된 것이고 참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좋은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좋지 않은 나쁜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미 이 바울 시대,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에서도 주의 만찬이 이 굉장히 좀 잘못 행해지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이 편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예, 오늘날도 예, 우리 교회에서 실행하는 이 주의 만찬도 올바른 말씀의 기초에서 또 올바르게 행하여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이 되지 못한 잘못된 나쁜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여기에서 또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11장 20절에 살펴본 것처럼 심지어는 이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라 자기 만찬, 각자의 만찬, 그냥 먹는 그런 만찬이 되고 말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교회들 이제 이 아까도 말한 그 개신교나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런 그 이제 만찬과 우리가 신학교에서 행하고 있는 만찬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그 중에 좀 중요한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그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분별인데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분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이제 다르다는 것이죠. 먼저 이 우리가 카톨릭 이제 사실 이제 오늘 이런 그 분별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 이것은 사실은 우리 목양자님 박노천 목양자님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 또 이런 부분을 좀 다뤄 주셔야 되는데 제가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냥 부담이 있어서 나누는 거니까 좀 더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또 우리 목양자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분별에 대해 있어서 이제 카톨릭과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 그리고 이제 신약교의 이런 입장들이 몇 가지 이게 이제 다른데요. 먼저 이제 카톨릭을 좀 보면 카톨릭에서도 그 우리가 말하는 이 주의 만찬 이런 것을 행합니다. 거기서는 이제 용어가 틀린데요. 이제 성체 성사라고 해서 카톨릭에는 이제 일곱 가지 성사가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 아마 이제 카톨릭에 또 이제 가셨다가 이쪽에 오신 분들도 좀 계셔서 이건 뭐 저보다 더 잘 알 텐데 저는 그냥 문서를 통해서만 알고 있는데요. 7대 성사가 이제 세례 성사, 견진 성사, 성체 성사, 고해 성사, 병자 성사, 성품 성사, 혼인 성사 이렇게 일곱 가지 성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보면 이제 성체 성사가 있는 것이고요. 이 성체 성사가 이제 이 다음 백과사전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차의 성사, 성찬례는 세례 성사와 더불어 신약성경에서 가장 명확하게 발견되는 두 가지 성사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떤 형태로든 이 성사를 지키고 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성찬례를 희생제사, 이제 희생제사라는 건 이제 미사를 말하는 겁니다. 또 성사, 영성체를 구분하고 있다. 성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빵과 포도주 형태 안에 실체로 현존하는 것을 말한다. 실체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뭐냐면 이제 카톨릭에서 말하는 건 화체설입니다. 화체설. 성체의 제조는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교 신자 공동체의 중심이었다. 카톨릭 교회는 나를 기념하여 이 예식을 행하라는 말씀대로 매일 미사 성체를 통해 이 성체의 제전을 거행한다고 말한다. 이 화체설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주의 만찬을 행할 때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카톨릭에서 보는 입장은 뭐냐면 그 떡과 잔을 성별함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빵과 잔을 이제 성별, 특히 이제 사제가 그걸 축사함으로 이제 빵과 잔이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라는 것이 화체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주님의 몸으로 변하고 또 실제적인 그분의 피로 변한다는 것이 화체설이고 이것이 이제 트렌트 종교회의 회의에서 아마 이제 AD 1551년에 이것을 이제 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트렌트 종교 회의에서 추가된 내용이 뭐냐면, 만일 어떤 사람이 지극히 거룩한 성체 성사에서 기적적이고 놀라운 변화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제가 축사를 하면 기적적인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빵과 잔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적적이고 놀라운 변화로 그 떡 전체가 그분의 몸으로, 그 포도주 전체가 그분의 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부인하고 여전히 떡과 포도주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말하여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주장하는 화체설을 믿지 않는다면 그를 저주받은 사람이 되게 하시오. 예. 여기 저주받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심지어는 그 사람들은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예. 근데 재밌는, 제가 이제 그 설문조사를 봤는데, 미국의 카톨릭 교도인들을, 카톨릭 교도들에게 이 화체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예, 그런데 약 70% 이상이 화체설 안 믿는다고 합니다. 카톨릭은 이제 이 성체 성사, 이제 우리는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성체 성사라는 명칭으로 규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표적인 이제 오류가 바로 화체설인 것이죠. 이것이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제가 축사하면서 이것이 실제적인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하고 이것을 믿지 않으면 저주까지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이제 이것을 실제로 믿는다면 카톨릭은 매주 미사를 행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사제가 축사하면서 예수님을 살렸다가 또 먹으면서 예수님을 또 죽였다가 또 매번 다시 이제 이 미사할 때마다 또 예수님 살렸다가 죽였다가 또 심지어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을 먹는 것은 뭐예요? 식인 행위와 같은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들은 이제 뭐 이것은 뭐 영적이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이 카톨릭의 믿음대로만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이 성경과 위배되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실제 몸을 먹는다, 이건 참 굉장히 말하기도 두려운 일인 것이죠. 이것은 성경과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체 성사에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과 예수님의 실제적인 피로 변하기 때문에 성체 성사를 행하고 나서 여러분 그 남은 빵, 이제 그 사람들이 성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모든 거를 카톨릭은 성자를 붙이잖아요. 예, 성만찬, 뭐 성찬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빵도 성병. 그래서 이 성병은 남은 거는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감실이라고 해서 특별한 보관 장소에 보관해 뒀다가 다음 미사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빵은 그런데 포도주는 어떻게 하느냐? 포도주는 이제 그 사람들은 포도주를 사용합니다. 카톨릭은 포도주를 사용한다 그래요. 포도주를 사용해서 저희처럼 이제 나와서 이렇게 잔을 나누고 남은 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 도로 집어넣냐?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피, 실제적인 피이기 때문에 매우 거룩한 것이에요. 이거 함부로 다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것이 예수님의 피라고 믿기 때문에 뭐 잔을 따르다가 아니면 그걸 이렇게 옮기다가 조금이라도 흐르는 거, 이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에요. 그래서 특히 남아있는 포도주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는 절대로 일반 이제 그분들이 말하는 그 평신도들은 절대로 이걸 먹으면 안 되고요. 남아있는 포도주는 다 사제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얘기를 듣고 사제분들이 이제 술 중독에 걸리신 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왜 그럴까? 뭐 그냥 뭐 술을 좀 그중에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걸 이제 공부하면서 아, 정말 그럴 수 있겠다. 예. 우리 이제 집에서 그 엄마들이 남은 음식들을 다 먹으면서 이렇게 좀 살이 많이 찌잖아요. 절대로 음식을 많이 먹거나 뭐 좋아해서 뭐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남아있는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 참, 안타깝게도 카톨릭에서는 이 남아있는 포도주를 이한 사람이, 한 사람이 사제가 뭐몇 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사제들이 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도 줄 수도 없고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면 참 그것도 곤란할 것 같아요. 이걸 다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개신교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개신교에는 이제 장로교가 있고 뭐 감리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개신교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분별을 어떻게 하느냐. 이 개신교에서 특히 이제 그 칼빈이 주장한 내용을 보면 만찬을 통해서 빵과 포도주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임재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물론 개신교에서도 예수님 이 빵과 이 잔이 실제적인 예수님의 피, 실제적인 예수님의 몸 이렇게 변한다 그런 거는 믿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냥 빵과 잔은 그냥 빵과 잔이다 이렇게 믿어요. 믿는데 지금 칼빈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만찬 가운데서 이거를 빵과 잔을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효력이 있다는, 그러니까 실제적인 효과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이 뉘앙스는 좀 다르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빵과 포도즙 이것이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믿으면 이것이 실제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것은 이제 영적 임재설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 또한 이 카톨릭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 빵과 잔을 사용하고 만찬에 사용한 빵과 잔을 개신교에서도 거룩한 것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만찬을 하고 나서 남은 빵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일반 이제 개신교에서는 여러분 만찬에 사용한 빵과 잔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몇 가지 이 빵과 잔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개신교에서는 땅에 묻거나 버린다, 혹은 이제 목사 또는 목사 혼자서 먹거나, 아니면 이제 목회자들, 같은 목회자들이 먹는다. 또 성찬위원들이, 그러니까 성찬위원, 이 성찬을 같이 했던 위원들이, 이제 만찬을 주도했던 위원들이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남은 것들을 또, 빵은 목사와 성찬위원들이 소화하고 포도주는 잘 밀봉하여 다음 성찬식에 사용한다. 이런 이제 몇 가지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로 이제 그 진보적인 쪽에서는 이것을 이제 땅에 묻거나 혹은 이제 성찬위원들이 먹거나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좀 보수적인 데는 이거는 이제 주로 목회자들이 주로 먹고 남은 것을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런 건잘 몰랐어요. 일반 교회, 저도 개신교 쪽에 있긴 있었는데 이렇게 남아 있는 걸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남아 있는 것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찬식에 사용한 빵과 포도주가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걸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과 포도즙에 사실은 우리가 만찬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 이것을 빵과 포도즙을 사용하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믿기로는 빵과 포도즙 자체에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빵과 포도즙을 이 사제가 기도하거나 축사하거나 아니면 이 이제 목회자가 기도하고 나서 이것이 뭔가 좀 영험한 능력을 갖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함부로 버려지거나 아무나 먹으면 안 되는 우리 교회 같이 남았는데 이거 모아놨다가 애들이 먹거나 이러면 이게 굉장히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개신교 중에서도 일부는 이제 기념설 이렇게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그 개념이 그냥 단순히 기념이다 이렇게 믿는 그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주장한 사람은 쯔빙글리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선 또 좀 너무 극단적으로 만찬에서의 빵과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다. 그냥 너무 좀 이 주의 만찬을 너무 좀 가볍게 보는 좀 그런 이 경향이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이러한 이제 특히 이제 개신교 쪽에서 몸에 대한 어떤 그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 아마도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0절 이 내용 때문에 많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0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다. 죄가 있으리로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제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예,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제 교회들이 봐라, 이 빵하고 이 잔은 이거 그냥 빵과 잔이 아니다. 이거 한번 잘못 먹으면 사람이 병 걸리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죽기도 하는데 이건 보통 빵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룩한 빵이고 또 이것은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믿는 이제 우리 신약교회에서는 이제 그동안 너무나 많은 이제 우리 목양자님을 통해서 또 우리 만 형제님을 통해서 언급되었듯이 우리는 이것은 빵과 포도즙을 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빵과 포도즙의 우리 신약교회 입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입장. 빵과 포도즙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으로 어떠한 능력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가 만찬으로 모일 때 이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빵과 포도즙을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것을 실행할 때 주님께서 이것을 주님의 만찬으로 이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먹고 정죄를 받고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심으로 또 정죄를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 사람은 만찬을 통해서 변화된 영적인 빵과 포도즙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만찬에서 합당하지 않게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에 참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빵과 그 잔을 이게 이제 이 어떤 특별한 이 빵과 잔이 기도를 통해서 변화돼서 이것을 먹어서 그 빵이나 어떤 잔 때문에 포도즙 때문에 우리의 몸이 상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제 분별에 대해서 우리 교회 신약교회가 이제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참여자의 문제를 좀 살펴보면 아까도 우리가 그 세계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이 세계 성만찬이라는 걸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 카톨릭이나 개신교회에 보면 이들이 이 만찬이라는 것을 할 때 그들이 이제 이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조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세례 그 성도, 세례 교인들만이 만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세례 교인이라고 특히 이제 그냥 이것만 좀 언급을 좀 드리면, 참된 구원이 확인되기보다는 단순히 세례의 어떤 문답,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장로교회 다니면서 세례 문답이라는 걸 해본 적이 있어요. 아마 고등학교 정도 됐을 때 이제 이것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만찬을 이제 일반 교회, 개신교회에서 저도 장로교회 있을 때 만찬을 하는데, 솔직히 저도 좀 만찬에 좀 참여하고 싶었어요. 이게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이 세례교인이 되기 전에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세례교인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이제 일단은 6개월이 되면 무슨 교인이든 학습교인? 6개월이 되면 학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지나면 그때는 세례교인 문답을 하고, 그 문답에 이제 잘 문답을 하면 이제 세례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 세례교인이 되어야 실제적인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이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6개월이 돼서 학습을 받고 1년이 돼서 세례를 받았을 때 그럼 내가 정말 그때 구원받은 것이냐? 전 그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그냥 세례교인이 됐기 때문에 저는 만찬에 참여를 했습니다. 일반 지금 카톨릭도 그렇고 개신교에서도 그렇고 물론 이분들도 말은 구원받은 성도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적인 실행에서 봤을 때는 이들이 이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냥 어떤 그 세례 문답 이것에 잘 대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죄송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만찬을 할 때 주의 만찬을 할 때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도 계시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이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만찬을 행함에 있어서 이 참여하는 데 있어서 카톨릭이나 개신교는 그들의 실행을 보면요, 이분들의 실행을 보면 목회자 또는 사제가 있어야만 만찬을 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목회자나 또는 사제가 축사를 해야만 이 빵과 잔이 거룩한 것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이제 소위 평신도가 기도해서 이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만찬을 할 때 목회자 또는 사제가 있어야만 만찬이 가능한 것이에요. 예, 일반 교회에서들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 지금 저도 저는 목회자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목회자가 아닌 사람도 만찬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성경대로 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신약교의 예를 봐도 이 만찬을 할 때 꼭 목회자가 왔다, 혹은 우리가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목회자가 인도하에 목양자가 인도하에 만찬을 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신약교의 예를 보면 가정교회에서 만찬을 행한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여러 장소에서 만찬을 행한 것을 볼 때, 특히 이제 가정교회에서 저는 이제 이 우리가 만찬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만찬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약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가정에서도 각 가정이 아버지가 주도하에 믿는 가정이라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만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가정교회에서는 그럼 목회자가 와야만 만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꼭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그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 둘, 뭐 이렇게 해서 네 명이 있으면 네 명이 모여서 가정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만찬을 해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만찬이, 주의 만찬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또 만찬의 장소에 대해서 좀, 주의 만찬의 장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금방 말씀드린 것과 이제 연장선상인데,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모든 지체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 예배당이라는, 그리고 이러한 특별한 이 준비를 통해서만 꼭 만찬을 할 수 있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제정하셨을 때 이제 다락방이라고 하면 좀 2층 방 정도 되는 거죠. 좀 약간 큰 다락방에서 만찬을 제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나서 많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때 각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의 매일 집집마다 모여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뭐 했냐면 만찬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집에서 이런 것들을 했던 거예요. 각 집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빵을 떼기 위해 함께 모이면 그것은 어디서든지 주의 만찬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이러한 그 특별한 예배당, 뭐 어떤 형식 이런 것을 갖춰야만 우리가 만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빵과 잔의 이 준비에 대해서는 뭐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빵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발효되지 않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어야 되고, 잔은 이제 발효되지 않은 우리 잔을, 포도즙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일반 이 교회를 보면요, 빵을 이제 그냥 그 이제 카스테라를 쓰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잔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포도주를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포도즙을 사용하는 경우도 좀 덜어는 있긴 한데요. 제가 이제 좀 그 저는 좀 충격을 좀 받은 게 그 요 부분이 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교회, 성경대로 굉장히 믿는다고 하는 교회 중에서 그 주장하는 게 이제 포도 빵에 대해서는 누룩 없는 빵을 사용하는데 잔에 대해서는 포도주가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를, 이제 포도주가 맞다라기보다도 포도주를 사용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을 봤어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1장에 고린도 교인들이 모여서 주의 만찬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먼저 마시고 먹음으로 취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이 준비한 것이 포도주였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만찬 때 포도주를 사용하는 것이 뭐 나쁘지 않다. 이미 이런 예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옳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를 보여주는, 거룩하신 이 예수님의 피를 보여주는 것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어쩔 수 없이 포도주를 언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포도즙을 사용하는 것이, 이것이 명백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이 회수의 문제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가, 얼마나 자주 이 만찬을 실행해야 되는가. 성경의 이 내용들을 살펴볼 때 만찬은 자주 하는 게 좋은데 신약교회를 보니까 모일 때마다 했다고 합니다. 모일 때마다. 그 얘기는 매일 모였으면 매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찬을 가능하면 모일 때마다, 우리 지체들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마다 실행하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꼭 모일 때마다 꼭 해야만 되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모일 때마다 꼭 주의 만찬을 실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신약교회 성도들의 예를 가지고 매 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이제 근거로 매주 만찬을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이제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함께 오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말을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얼마나 자주 했느냐 주의 만찬을 이 구절을 보면 이제 주의 첫날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함께 모였다 그렇다는 얘기는 매 주에 한 번씩 이제 주의 첫날 모여서 빵을 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매 주에 한 번씩 만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일리는 있지만 그러면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자주 하는 것이 이것이 이 성경적인 관점이지 꼭 일주일에 한 번 주기로 해야 된다. 이것은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편의상 우리가 매주 하지 못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서 이렇게 만찬을 갖기로 주의 만찬을 갖기로 이렇게 정하였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자주 하라 그랬으니까 자주 했으니까 이제 그런 예가 있으니까 좀 자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하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우리 목양자님께서 그때 말씀하실 때도 그 포도주 교회에 있으니까 가져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거 가져가셔서 그리고 빵은 얼마든지 집에서도 만들 수 있으니까 준비하셔서 아버지가 인도하에 매주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면서 주의 만찬 한다고 해서 잘못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좀 무거운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뭐 성경의 전체적인 주의 만찬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좀 중요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일반 다른 교회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그 관점 분별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것과 또 이제 참여자들에 대한 문제 또 그리고 그 회수에 대한 문제들 이런 몇 가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교회 아까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거 바울이 경고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으면 이제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는 이 일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너희가 함께 모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더 나쁜 일이 된다는 것이라. 우리가 주의 만찬으로 모이는 이 시간은 사실은 복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기초해서 올바르게 주의 만찬을 가지면 굉장히 복된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주의 만찬의 올바른 분별 성경의 기초에서 행하지 못할 때 오히려 좋은 일이 더 좋지 못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이미 2000년 전에 바울사도께서 경고를 하셨고 사실은 또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는 경고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만찬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러한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주의 만찬은 성경의 근거에서 실행하고 있는지 오늘날 시대를 분별해 볼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주의 만찬을 행할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명령하신 규례 중 한 가지가 죄의 만찬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가에 대해서 몇 번 설교를 해주셨잖아요. 그때 목사님께서 했는데 이 주의 만찬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한 가지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패역한 이 땅에 남겨져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외치기도 하지만 우리가 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신 사실을 선포하는 것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제정해 주시고 명령하신 주의 만찬을 올바르게 행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을 바르게 지켜가는 것은 중대한 문제이며 또 큰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만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자세입니다.